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참석할 예정이던 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라 14일 저녁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신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에 걸친 이번 순방 중 일본과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을 방문해 무역과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마닐라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무역에 열려있지만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아시아 순방이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며 순방 결과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북한 문제와 무역과 관련해 중대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13일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에 따르면 북한 측 추격조는 어제 차량을 몰고 판문점 JS를 통해 망명하던 북한군 병사를 향해 최소 40발의 총력을 가했으며 이 병사는 최소 6곳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 병사가 남북한의 실질적인 경계선인 군사번개선 인근까지 차량을 몰고 왔으며 도중 차량 바퀴가 웅덩이에 빠져 차량을 버리고 계속해 군사번개선을 넘어 남쪽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라고 병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기로 일부 유럽 국가들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그마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13일 프랑스와 영국 외교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그마 장관은 회담에서 이란과의 핵합의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국제협약인 이란 핵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의 핵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불인증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으로 적어도 54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관영 통신은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8,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14일 하루를 지진 피해자 추모일로 공식 지정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이란 북서부 케르만샤주에 집중돼 사망자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자국민 7명이 숨지고 5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2003년에도 케르만주 동부 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2만 6천 명이 숨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전격 사임을 발표했던 사드 알하리리 레바논 총리가 이틀 안에 레바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리리 레바논 총리는 14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나는 괜찮고 이틀 안에 레바논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자신들의 집이 있는 사우디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하리리 총리는 지난 4일 사우디 방문 중 아랍권 TV로 방송된 연설에서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비난하며 암살 위협을 느낀다고 말한 뒤 돌연 사임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사우디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 관리는 이와 관련해 사우디와 이란이 권력 투쟁을 벌이며 최전선에 레바논을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하리리 총리가 사우디에 억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첼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하리리 총리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사임을 발표했다며 귀국할 때까지 사의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 미얀마를 방문해 군부 지도자를 만나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 행위를 중단과 라카인주 안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틸러슨 장관이 이번 방문에서 북부 라카인주 지역이 안정을 되찾아 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군부의 폭력 행위 중단과 라카인주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신뢰할 만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군부 지도자와 별도로 미얀마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을 만날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면 보통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리고 하루 몇 회, 식후 몇 분에 정확하게 약을 꼭 챙겨 먹으라는 당부를 의사나 약사에게 듣곤 하죠. 그런데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제때 약을 챙겨 먹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때 약을 챙겨 먹지 않아서 생기는 의료비 손실이 미국에서만 한 해 약 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손실을 줄이고 또 개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근 이 환자의 약 복용 여부를 의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알약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조현병과 급성 조증 환자의 치료제인 이 약에는 소화가 되는 감지기가 부착돼 있어서 이 알약이 위액과 만날 때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환자의 몸에 부착된 첨단 기기에 자동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바로 이 기록을 통해서 환자가 언제 약을 먹었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이 의료 손실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0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5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은 노라 존스의 Sunrise, 일출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Sunrise, sunrise, looks like morning in your eyes, but the clock's held 9:15 full hours. Sunrise, sunrise, couldn't tempt us if it tried, 'cause the afternoon's already come and gone. And I said, who? Ooh, ooh, ooh. something I could hide when I see we made it through another day. Then I say, wh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는데요. 성과와 함께 비판까지 종합 결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연내 타결이 무산됐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워싱턴을 출발해서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하는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이었지만 미국 대통령의 해외 일정이 언제나 세계적인 뉴스로 이번에는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점, 또 19차 당대회에서 국제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정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 전용기에 동승한 수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고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자평했습니다. 또 정말로 대단한 12일 일정이었다면서 특히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을 전과는 다르게 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무역하는 규칙이 바뀌었음을 각 나라에 통보한 거라고 이번 순방의 핵심을 요약했는데요. 앞으로 무역이든 미국과 세계의 안보든 그 결실이 믿기 힘들 정도로 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트위터에도 이런 요지의 글들을 올렸습니다.
예, 자, 무역과 안보 부문에서 결실이 크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무역 부문의 성과를 특별히 강조했군요.
네, 미국과 무역하는 규칙이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 각국을 상대로 미국의 만성적인 통상 적자를 줄일 틀을 이번에 마련했다고 자평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같은 다자 무역 협정에 미국은 다시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순방 기간 동안에 밝혔고요. 일본과 개별 자유무역 협정 FTA 협상 착수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을 상대로 FTA 개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사실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또 이번 순방에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 사업이 성사된 것도 큰 성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꼽았습니다.
예, 자 아시아 각국과의 3천억 달러 경제 협력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먼저 일본에서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서 첨단 무기 추가 구매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한국에서는 750억 달러에 상당하는 투자를 유치했고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약속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액 2,5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서명 행사 직후에 중산 중국 상무부장은 미국과의 경협사상 최대 규모이고 세계 경협 역사에서도 신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엄청난 금액으로 이 경제 협력을 유치하긴 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비판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체결한 계약들은 금액만 놓고 보면 유례없는 수준이긴 한데요. 하지만 대부분 기존에 이미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을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일정에 맞춰서 서명식만 다시 치렀을 뿐이고요. 또 게다가 행사에서 서명한 문서는 양해각서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 이행을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첨단 무기 판매 논의도 전부터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에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15일 중으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t'll be a very, very complete statement as to trade, as to North Korea, as to a lot of other things. We've made some very big.
네, 무역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은 발표가 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ABC 방송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중에 각국 정상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무역 분야에서는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에 대한 조치 등이 발표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무역과 통상을 중심으로 살펴봤었는데 이 북한 문제 역시 이번 아시아 순방의 주요 의제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보다 세련된 접근법으로 성과를 거뒀다는 게 미국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처럼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강렬한 어휘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메시지만 절제된 방식으로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 당사국에서 내놨다는 겁니다.
네. 북한 문제 주요 당사국에서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예, 중국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 이 제재와 압박의 실효성에 대한 이해를 시 주석과 공유했고요. 한국에서는 한반도 현안에 한국 정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서 한국과의 협의를 절대로 건너뛰지 않는다고 확인하면서 대북 압박 국면의 공조를 강화한 게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무역과 북한 문제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비판받는 부분도 있다고요?
네, 특히 중국과 필리핀을 상대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걸 놓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자 아시아 순방 결산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테러, 북한 핵개발에 대한 발언에 집중한 반면에 이 지역의 만성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아시아 각국의 만성적 인권 침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시 주석을 만나서 여러 국제기구 보고서 등을 통해 알려진 중국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요. 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마약 용의자를 재판 없이 처형해왔던 실태를 짚어내지 않은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또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자문역에게 로힝야 난민 사태의 수습을 요구하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인데요.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반드시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왔던 전임 미국 정상들의 행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연내 타결이 결국 무산됐군요.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나라 대표들이 필리핀 마닐라에 모여서 내년 2018년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RCEP, 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협상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와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만일 체결된다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3분의 1이 넘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특히 협상 참여국의 경제 성장률과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서 미래의 유망 시장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협정 이야기가 나온 것이 벌써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 아세안 정상회의 때 공식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모두 5차례 장관급 회담 그리고 20차례 공식 회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국의 시장 보호를 우선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시장 개방 수위를 높이려는 일본과 호주 등 각국의 이해타산이 맞물리면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RCEP 협상은 현재 중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행보에 대해서 또 하나의 역내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회의 결과 이 올해 안에도 RCEP의 협정 타결 어려워진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상 참가국들은 앞으로 장관급 회담 등 회의 횟수를 더 늘리고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이 협상에 탄력을 붙여서 내년까지는 협정을 타결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TPP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자간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는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자유무역 공동체인데요. 당초 아시아 국가들로 시작했지만 2007년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협상에 참여하면서 이 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로 인한 미국의 손실이 너무 크다면서 올 초에 탈퇴를 선언했고요. 현재는 미국이 빠진 채로 일본과 호주 등의 주도 속에 그대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세계 경제 규모 1위인 미국이 탈퇴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좀 줄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TPP 재가입을 설득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양자간 무역협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에 미국의 TPP 재가입은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TPP 11개 회원국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회의를 갖고 이 TPP 명칭을 CPTPP, 그러니까 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바꾸는 등 큰 틀의 합의는 이뤘는데요. 하지만 참가국 중에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캐나다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기대만큼의 결실을 맺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그동안 TPP 협상 참여를 추진해왔던 한국은 일단은 RCEP에 집중하고 이 TPP 협정 가입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연방 법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전후에 이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 측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고혈압 기준을 현 최고 140에서 130으로 낮추는 지침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4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이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13일 법무부 쪽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다고요.
네, 스티븐 보이드 법무부 차관보가 하원 법사위원회 로버트 굴라티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내용이 1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서한은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포함해 하원 법사위원회가 그간 요구한 문제들을 조사할지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법사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의혹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항목은 기업 우라늄 원의 매각에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직 당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썼는데 이걸 연방수사국 FBI가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해고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유출했는지 여부 등인데요. 굴라티 위원장은 지난 7월 법무부 측에 이들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그 법무부는 이미 다른 건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한 바 있죠.
맞습니다.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이끄는 이 법무부 특별검사팀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굴라티 위원장은 다른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팀을 새로 또 꾸리라고 한 겁니다. 한편 보이드 차관부가 13일 법사위원회 보안 이 서한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예화 고위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새 조사가 필요한지 현재 조사 중인 문제들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또 조사를 감독할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신과 로드 로젠스타인 차관에게 보고하고 조언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서한에 나온 의혹 가운데 특히 이 우라늄 원 매각과 관련된 의혹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러시아 원자력공사가 우라늄 원이라는 캐나다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이 매각 작업에 관여해 특혜를 줬고 또 이 기업이 클린턴 진영에 돈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네, 이 캐나다 회사를 러시아 회사가 인수한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네, 이 회사는 미국에 매장된 우라늄을 채굴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우라늄 생산량의 약 20%를 우라늄 원이 장악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회사를 러시아가 인수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미국 우라늄 시장을 러시아로 빼돌리거나 미국 우라늄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거기다가 우라늄 원이 클린턴 진영의 정치 작업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근거로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우라늄 원 매각 과정에서 러시아 측에 특혜를 줬을 것이라고 주장이 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클린턴 후보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고 자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클린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왜 법무부가 조사하지 않는지 실망스럽다면서 연방 법무부와 세션스 장관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주로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자신에게 쏠리는 의혹을 이른바 물타기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 13일 인터넷 트위터에 이 대선에서 진 대통령의 정치적 적수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건 법무부가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독립기관인 법무부의 위상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사실 세션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궁금하군요.
네, 이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스스로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결국 특별검사가 임명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에게 강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스 장관이 사임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 세션스 장관은 올해 초 입문청문회에 나와 대통령이 지시해도 클린턴 후보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세션스 장관이 이 자리에서 미국은 정적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네. 자, 세션스 장관이 참석한 청문회가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 세션스 장관은 그동안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관리들과의 만남과 관련해 자신은 진실만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트럼프 진영 외교자문단에 있던 조지 파파도플러스 씨가 러시아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뉴스를 보고 생각났다면서 파파도플러스 씨가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던 사실이 기억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파도플러스 씨에게 러시아 인사들과의 만남을 추진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전후로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킬리크스 측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애틀랜틱 잡지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9월과 올해 7월 사이에 트럼프 주니어 씨가 트위터 메시지를 이용해 위키리크스 측과 전가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주니어 씨는 위키리크스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 3건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위키리크스는 지난 2016년 9월 말 한 민간 정치활동위원회가 반 트럼프 성향의 웹사이트를 개설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 트럼프 주니어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다음 지난해 10월에는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 씨에게 드론을 날리고 싶다고 했다는 발언을 꼽으면서 우파 성향 매체에 이 이야기에 대해 논평하거나 보도해 줄 것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트럼프 승리를 위한 제안이나 자료 요청을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드론을 날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네, 이 드론은 무인 비행기를 말하지요. 미국이 테러 분자나 이슬람 반군들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때 이 드론을 많이 쓰는데 미국의 골치 아픈 존재인 어산지에게도 이런 드론을 쓰고 싶다는 말 같은데요. 2010년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이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위키리크스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트럼프 주니어 씨는 어떻게 답했나요?
네, 대부분 전갈에 답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쩌다 자신들의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선 답신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위키리크스에 보낸 메시지에서 유출된 문건 가운데 클린턴 후보와 관련된 문건의 내용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위키리크스는 사실 지난 대선에서 클린턴 진영의 불리한 자료를 공개했었죠.
그렇습니다. 위키리크스는 클린턴 후보와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이 해킹으로 유출된 이메일 수천 건을 폭로해 클린턴 진영의 선거운동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 해킹에 러시아 정부가 관여했다고 판단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자신들이 해킹한 자료를 위키리크스에 넘겨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도 있습니다. 한편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는 트럼프 주니어 씨와 위키리크스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주니어 씨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맞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인 지난해 여름에 뉴욕에서 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것이 문제가 됐는데 당시 변호사는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이미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연방의회에 나가 증언했습니다. 또 오늘 보도된 트위터 메시지들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측 변호인은 위키리크스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고혈압 기준을 현 수준보다 크게 낮추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군요.
네, 고혈압의 기준을 최고 140에서 130으로 낮추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수축기, 그러니까 최고 혈압 140에서 최저 90이 고혈압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130에서 80으로 낮추자는 겁니다. 이 같은 지침은 13일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미국 심장학회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준이 내려가게 되면 고혈압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더 많이 늘어나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고혈압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32%에 달하는데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약 3천만 명이 추가되면서 미국 성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고혈압에 해당합니다. 연구진은 고혈압의 기준이 낮아지고 고혈압에 해당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혈압을 낮춤으로써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의 위협이 개선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 심장학교에서 나온 지침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 발표는 아닌 거군요.
네, 아닙니다. 미국은 민간의료단체에 고혈압과 관련한 지침을 이름했는데요. 미국 심장학회는 지난 1993년에 현행 고혈압 기준을 내놓았고요. 이번에 14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고혈압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몇 년 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최고 혈압 기준을 120으로 낮출 경우 심장질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2년 전에 나온 바 있고요.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이미 120으로 고혈압 기준을 낮췄다고 합니다. 또 유럽은 현재 고혈압의 기준을 140으로 잡고 있지만 내년에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지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우선 혈압이 120에서 80이면 정상에 회답합니다.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29에 달하면 직전 고혈압이라고도 하는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고 130에서 139, 그리고 최저 80에서 89는 1단계 고혈압에, 최고 140 이상, 최저 90 이상은 2단계 고혈압에 해당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고혈압의 기준이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최고 혈압 기준치를 최고 150으로 잡고 이 150까지 오르면 치료를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나이에 상관없이 130을 기준으로 삼고 너무 노쇠하거나 혈압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혈압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노년층의 경우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젊은이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 노년의 경우 지나치게 혈압을 낮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의 경우는 어떤가요? 어린이도 고혈압이 있습니까?
예, 어린이들은 이 성인들과 달리 해당 연령대마다 기준이 되는 혈압이 다 다른데요. 하지만 13살이 되면 어른과 동일한 고혈압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아과 전문의들은 어린이라도 매년 혈압을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노년층도 새 기준에 포함되고 또 미국의 인구가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에 해당하게 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겠군요.
네, 그런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심장학회는 고혈압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심장질환이 있거나 앞으로 10년 안에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혈압약을 먹을 것을 권고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체중을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을 하고 술과 담배를 줄이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트렌튼 전투 승리는 식민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 기존에 하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아메리카군은 보급품이 없어서 옷이나 신발, 담요가 없는 군인이 반이나 됐습니다.
아메리카군의 베네딕트 아놀드 장군은 뉴욕에서 영국군을 물리쳤고요. 보고인 장군은 영국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라토가 전투에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어쩌면 이 새로운 나라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사라토가 전투에서 아메리카군이 승리한 것을 계기로 프랑스는 아메리카 편에 서서 전쟁에 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7부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은 유럽 국가들의 태도와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파악하고 대륙회의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영국은 모든 걸 바꾸고 식민지와의 관계를 1763년 상태로 되돌릴 것을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륙회의는 이 제의를 거부했고요. 결국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779년 유럽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에 이어 스페인도 영국에 대항하는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영국은 네덜란드와 미국의 교역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와도 전쟁을 벌여야 했고 프랑스는 군 병력과 지휘관, 폭약이나 선박들을 미국에 지원했습니다.
1780년 영국군은 남부로 이동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조지아를 점령하려 했지만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아메리카군의 저지에 밀렸고요. 버지니아의 요크타운으로 군대를 이동했습니다. 영국군 지휘관은 찰스 콘왈리스였습니다. 아메리카군과 영국군이 요크타운에서 부딪혔을 때 양쪽 모두 병력이 각각 8천여 명이었습니다.
코날리스는 증원 함대가 곧 도착하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군만 증원 함대가 오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프랑스군도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함대를 보냈고 요크타운을 향해 오던 중 이미 코널리스가 기다리던 영국 쪽 함대와 마주쳤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영국 함대를 격파시키고 지금 요크타운 부근인 체사픽만으로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와 프랑스 연합군은 야포로 공격을 시작한 다음 육박전으로 영국과 대결했습니다. 영국군은 갈수록 열세에 몰렸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대영제국의 군대가 식민지 군대에게 무너진다면 그건 치욕이다. 살아서 영예롭게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라. 대영제국의 명예를 걸고 물러서지 마라.
지원병이 없이는 영국군은 더 이상 승산이 없었습니다. 1781년 10월 17일 영국군 지휘관 찰스 코널리스는 아메리카 군을 이끄는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에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싸우던 영국군의 반 정도가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1783년 파리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아메리카 혁명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식민지는 이제 자유의 땅이 됐습니다. 독립된 신생 국가가 정식으로 승인됐고 북부와 서부의 경계선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별개의 나라처럼 존재했던 13개의 주들은 이제 하나의 나라로 통일됐고 진정한 의미의 미합중국으로서 세계 무대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진정으로 독립된 국가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독립혁명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들에게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었습니다.
각 주들은 연방조항이라는 합의에 따라 서로 협력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 협정을 통해 서로 뭉쳤고요. 연방조항은 중앙정부를 구성해 놓지 않았습니다. 사법제도나 입법제도에 대한 규정이나 정부 일을 수행할 행정부에 대한 내용도 없었죠. 연방조항이 규정한 건 의회를 창설하는 것뿐이었죠.
총사령관으로 아메리카 군대를 지휘했던 조지 워싱턴은 힘이 없는 연방조항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뿐인 의회였죠. 연방은 구속력이 약했고 13개 주들은 각자 별도로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의회는 각 주들에게 자문을 해주며 어떤 일을 추진하라고 요청할 수는 있었지만 법을 만들 수는 없었고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조지 워싱턴은 군인들이 모두 헐벗고 굶주리며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열악한 군대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방 조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전쟁 중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싸웠고 신발이나 음식도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의약품이나 담요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의회는 돈도 없었습니다. 영국의 찰스 코널리스 장군이 1781년 버지니아의 요크타운에서 항복했을 때 한 연락원이 이 소식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소식을 가져온 연락원에게 지급할 돈이 없어서 의회에 참석한 대표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냈을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군인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전쟁을 지원해준 유럽 국가들에게도 빚을 졌고요. 문제는 우리에게 빚을 갚을 만한 단일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러화가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달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달러를 쓴다고 해도 지역에 따라 가치가 다 다르게 적용되니 누가 쓰겠냐고요.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너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 잠을 잘 잤니? 라고 하자 마이크가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지 정말 잠을 푹 잤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가
Oh, that's good.
아, 잘 됐구나. 라고 하자 마이크가
Yeah, thanks for asking.
신경 써줘서 고마워.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leep like a lo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Today's expression is sleep. S-L-E-E-P, sleep, like, L-I-K-E, like, a, log, L-O-G,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라는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통나무처럼 자다인데요. 뜻은 세상을 모르고 자다. 죽은 듯이 푹 자다입니다. 통나무는 살아있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꿈쩍 않고 푹 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A log is a cut tree trunk. When you sleep like a log, it means that you sleep very well. And you won't toss and turn or wake up easily. You're basically in a very deep sleep.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어제 잘 잤느냐고 묻자 마이크가 세상 모르고 잤다고 했죠.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바로 sleep like a log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I always sleep like a log when I sleep on my own bed.
라고 하면 내 침대에서는 항상 푹 잘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Laura is sleeping like a log.
라고 하면 로라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신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When you sleep like a log, it means that you sleep very well, and you won't toss and turn or wake up easily. So you're basically in a very deep sleep.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지난 6년 반 동안 500만 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이 아사드 정권의 폭력을 피해 고향을 버리고 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주변 국가인 터키와 레바논, 요르단 등지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르단은 시리아 난민 65만 5천 명을 받아들였고 이 가운데 38% 정도는 11살 이하 어린이들입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참혹한 내전에서 비롯한 육체적,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팔다리를 잃거나 척추 손상 등으로 신체 장애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또 폭력으로 정신적, 정서적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포러스 사회경제발전센터는 국무부 무기제거 감축사무국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요르단의 국가 재활능력 구축을 위해 아시아 디벨로프먼트 트레이닝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지뢰와 불발탄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많은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인공수족, 휠체어 등을 제공하며 재활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감축 프로그램의 요르단 시리아 담당자인 나탈리 와자르 씨는 지뢰로 불구가 된 난민들이 먼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숙련된 재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일부는 이미 시리아로 돌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1993년 이래로 100개국에 걸쳐 생존자 지원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 파괴 프로그램에 29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폭발 잔존물 제거를 위한 주요 자금과 기술 지원국으로서 미국은 지역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